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늘의 뜻을 같이하여 환호하며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중하다고 말할 만큼 인자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하여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로마 천주교회가 행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당 성경이 로마 천주교회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모든 가르침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로마 천주교의 원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개신교의 외형들 가운데 허다한 것들이 다 로마 교회화 된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어떤 이들은 완전히 로마의 지위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파의 주장들에는 비록 교황은 없지만 교황의 성질이 있으며 스스로 가르친 것이 영원히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 이름이 반드시 다 이세벨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고함은 참으로 자칭 선지자라 했던 여자의 음조입니다. 비록 지금 허다한 단체와 개인이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그들의 가르침이 영원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땅히 교회가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비록 자신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파라고 여기지 않고 비록 그들이 로마 천주교의 직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만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가 가르친 것이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그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지만 비록 허다한 단체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할 의도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단체가 정한 것 혹은 그들의 단체가 전에 정한 것을 지금도 이어받아 이것을 성도들이 응당 지켜야 하며 응당 존중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로마 천주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로마 천주교회의 실제가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의 모든 개신교 교회가 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교회에 만약 이러한 인위적인 신조와 규칙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의 온전함에는 의심할 만한 많은 부분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은 불신주의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힘써 사람의 인위적인 신조들을 제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조와 유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옛 전통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더욱 이 신조들과 유전들을 작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의거하여 볼 때 교회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위에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빼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은 바로 그녀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세벨의 원칙을 믿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나 혹은 하나의 단체가 만일 권위 있는 성경 위에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누가 그들을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일 잘못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의 신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증거로 모두가 성경 자체의 가르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성경이 가르친 신조를 가졌다면 성경이 그 신조처럼 권위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성경 외에 신조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한결같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긴다면 성경이 또한 참으로 한결같은 가르침이라면 여러분이 신조로서 그것을 또다시 한결같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면 신조로서 성경의 권위를 증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신조의 권위가 성경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의 간증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신조가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효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신조를 기준 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행히도 신조 가운데 결점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다른 진리를 유지하듯이 이 잘못 또한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불행히도 신조 가운데 결점이 있다면 성경도 그것을 보충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방법은 바로 성경의 높은 지위를 무효화시켜 사람의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 책임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세벨은 아주 지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또한 이어서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가르침이 과연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권위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허락하시는 것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녀의 권위는 사람들의 의문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했습니다. 성경 또한 이러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역대로 많은 시험을 거쳐온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이 심할수록 성경의 권위는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참된 것은 결코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시험을 받으면 오히려 거짓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믿는 것은 우매한 것이요 미신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총명한 것이요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교회는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비록 말씀을 강론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땅히 거기서 분별해야 합니다. 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양심은 다 하나님 면전에서 직접 책임을 집니다. 무릇 말해낸 것에 대해 각 사람은 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듣기를 주의할 뿐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학술과 유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면전에서 새롭게 그분의 성경의 가르침을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에게 권위가 있다는 가르침은 로마 천주교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씨앗은 지금 이미 각처에 흩어져 거의 도처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 외에 로마 천주교의 또 다른 행위 역시 거의 도처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는 정점에 이르렀지만 로마 천주교의 모형은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점유한 지위의 문제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왕으로서 결코 과부가 아니며 또한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녀는 권세를 잡았고 그녀의 팔 아래에는 열왕의 목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있는 주 예수님께서 장래에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그녀의 금세의 분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로마 천주교와 같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는 믿지 않으나 그들은 로마 천주교의 해독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에게도 응당 세상 무대에서의 분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깃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안에서 직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인물이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적격이겠습니까? 그들은 시종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주 예수님이 강한 권세로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사탄이 쫓겨나고 세상이 그분께 돌아간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도들이 만약 세상에서 권세를 얻으면 그는 곧 세상에 의해 해조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세상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믿는 이와 믿지 않은 이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상의 지위를 얻으면 자연 세상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일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이 가르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바로 17장의 큰 음녀의 간음과 가증한 물건들과 같은 것임을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부패한 가르침으로 세상의 세력과 권세를 얻었지만 그녀의 주께서 동일한 세상에서 얻으신 것은 다만 하나의 십자가의 무덤일 따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 안에서 권위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불가사의한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찌 일반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천주교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많은 세상 일에서 풍깃을 얻었으며 그러고서도 로마 천주교회보다 더 낫다고 여기니 이것은 여전히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녀가 교회에게 교리적인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상의 권세도 있다고 생각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크게 변개시킨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결코 진실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며 다만 진실된 교회의 뒤를 이었을 따름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이미 교회 전체를 발효시켜 교회가 가진 간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은 결코 그들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거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전에 주어졌지만 이미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지나갔고 다시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쌓여온 그녀가 응당받아야 할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주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또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은혜와 인내를 거절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실패는 바로 최종적인 것이요 가장 심한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실패하여 두아디라에 이르러서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응당 세 종류의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세벨이요, 둘째는 그녀와 행음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그녀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과연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의 그녀와의 관계의 깊고 얕음도 분별하실 것입니다. 모든 범죄한 이들은 한 사람도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이며 다만 똑같지 않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을 상주시거나 벌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으며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형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범죄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인이 그분의 은혜를 오해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진노를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세벨에 대한 인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오랜 은혜와 인자는 그녀에게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한 범죄자의 침상이 고통을 당하는 침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의 형벌의 날들 가운데서 그녀로 하여금 지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녀와 행음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기회가 있으며 여전히 조금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꺼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한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난은 물론 이생이 있을 뿐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안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 말했기 때문에 또한 장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덕상의 간음인지 신체상의 간음인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도덕상의 간음이든 신체상의 간음이든 대한난의 형벌을 받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이 행음한 사람들은 아마 여전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시대의 교회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응당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치 않은 죄도 묻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릇 주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지 아니한 죄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활동은 그녀에게 딸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녀의 가르침으로 산출되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며 바로 그녀의 도를 선전하는데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련하게도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 천주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로마 천주교를 반대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의 마음을 가지고서 개신교의 이름으로 가장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이세벨의 딸들에게 내릴 또 하나의 형벌이 있습니다. 사망이란 두 글자는 원문에서 출애굽기 5장 3절, 9장 15절, 레위기 26장 25절의 온역입니다. 모압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도 이 온역을 만나 죽은 것입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그들은 장래에도 주님의 유사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입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일곱 교회 이외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음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목적은 바로 모든 교회를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셨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형벌은 아직 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 범죄를 멈추도록 경계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이세벨과 그녀와 함께 범죄한 사람들이 범한 죄들은 틀림없이 아주 은밀한 것이었을 것이며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어떤 은밀한 죄도 그분의 면전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분은 은밀한 중에 감추인 뜻을 비추실 것이며 사람의 마음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비록 은밀한 죄가 간음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온 교회로 하여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두 글자는 바로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대하실 것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원칙은 그분이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은 다 이러한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세상에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또한 한 명의 영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행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민의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사실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며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들은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해를 입을 것입니다. 더욱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영원히 멸망을 당하진 않지만 천년 왕국 때에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러한 흑암의 상태 중에서 우리는 주님이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안위를 얻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분은 도아디라 전체의 상태를 아시지만 그분은 또한 도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도 아십니다. 비록 전체에게 죄가 있지만 소수는 깨끗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응당 주님의 면전에서 결코 교회 전체가 그분의 교회가 아니며 주님은 바로 이 남은 수를 그분의 교회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남은 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성행되는 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교리가 허용한 세상적이고 폐기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렇게 당시 교회가 인정한 가르침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올무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고로 그들은 이렇게 무고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과 동류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죄악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에 대해 지극히 분별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진리의 길을 존중하고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세벨과 그녀의 동조자들과 그녀의 딸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은밀히 사단과 교통하는 자들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교회의 합일 정신을 파괴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름을 배반한 교회를 떠나 자기를 깨끗이 하며 자기의 그릇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을 때마다 늘 사람의 오해와 피방을 받아 미혹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과 같이 안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주님의 해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평소에 말하던 것과 같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마다 응당 주의 칭찬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그 단체를 버리셨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그곳의 등대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눈에 아주 보배로움을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때 로마 천주교의 모형이었을 뿐이며 여전히 계시록 17장의 완전한 발전과 완전히 부패하여 주님에게 버림받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아직 그분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가 예표한 것은 비록 로마 천주교회이지만 두아디라 자체는 결국 소아시아에 실지하던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실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민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그들의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두아디라가 예표한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실지하는 교회와 그 실지하는 교회가 예표하는 교회는 서로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라고 했을 뿐 결코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표한 로마 천주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응당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두아디라에 실지하던 교회는 비록 부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며 바로 두아디라에 있었던 주님의 유일한 등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전체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허락했고 그들 가운데 이단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두아디라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으며 여전히 사람의 교회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명칭을 바꾸고 주님으로 지위를 잃게 하는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두아디라로 대표된 로마 천주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방면에서 두아디라가 로마 천주교회를 대표했지만 다른 한 방면에서 두아디라는 하나의 실지하던 교회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조차도 우리는 마땅히 무엇이 예표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무엇이 실지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현재 주님으로 하여금 지위를 잃게 한 종파 안에서 실질적인 로마 천주교의 원칙이 그것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떠나야 합니다. 한 지방에서 만약 어떤 교회가 완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고 만약 그 교회가 그 지방의 유일한 교회라면 만약 그 교회가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만약 그 교회가 조직의 원칙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지 않고 또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완전히 자유로이 역사하시게 한다면 그 교회가 비록 부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패했다는 이유로 어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파를 떠나라고 하셨지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종파가 아닌 교회는 비록 부패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한면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부패와 상관이 없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이러한 부패한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거나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이 행위와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도리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남은 자들을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을 그들이 평소에 말한 것과 같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의미가 믿는 이들을 무고하는 것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준어 성경역에 따라 이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말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가 일종의 깊은 교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너무나 얕아서 이 깊은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말한 깊은 도리가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었음을 인정하십니다. 비록 외면적인 교회가 이미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배우라거나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지키면 된다. 주님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세벨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린 것은 죽음이 아니요. 그들은 산 소망, 내가 올 때까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의하시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피아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밝히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나중의 교회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네 개의 교회가 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비록 두아디라 이후에 계속된 것이 사대이지만 사대가 올 때 두아디라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 두 교회에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병존합니다. 사대 이후에 계속되는 빌라델비아와 빌라델비아 이후에 계속되는 라오디게아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이 다시 오심을 높이 들어올려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늘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주의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교회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은 그분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내로 그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장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응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 같지만 부패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고 온갖 권력을 사용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며 유혹할 때 견고하게 서서 조금도 여동하지 않고 그들이 얻은 진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에 얻은 것을 지금에 와서는 뜻밖의 떠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위와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지연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그들의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더욱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켜야 합니까?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혼란 중에서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지키는 것이 결코 오래지 않고 그날이 이미 가까웠다는 것입니다.